좀 자주 봤던 분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스테반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도 약간 좀 첨언을 하면, 원래 이제 스테반이라고 하는 분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에 거주하면서 어머니가 유대인인 어떤 그런 분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가말리엘의 문하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하생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이게 사도 바울 또 바나바도 가말리엘 문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기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같은 학교 출신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거죠.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다고 한그 자체가 이분이 어느 정도 성경적인 어떤 지식, 율법적인 많은 부분들이 고루 갖춰져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이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일곱 집사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미 배경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복음이 확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을 내놓는 일이 이제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물건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과부들이 많았는데 유독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쪽으로만 이렇게 구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쪽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약간 좀 다툼이 일어나고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그 과부들만 이제 이렇게 구제를 받고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있는 이 과부들은 좀 그러냐 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날 때에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곱 집사가 정말로 세워진 걸볼때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곱 집사 다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어떤 기독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독권을 싹다 포기하고 이제 사도들이 세울 때 임의로 세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거겠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정말 신실한 자들을 세우게 되면서 그 교회 모든 분란이 일시에 잠재우시게 되고요. 또 세워진 일곱 집사 또한 정말로 성령의 충만과 믿음의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테반인데요. 5절에 보면 이 스테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게 이제 기본이었는데, 정말 성령에 충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그리고 정말 믿음 충만하다라고, 나는 믿음 충만한데요라고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적어도 몇만 명 안에서, 숫자로 얘기할 때 충분히 몇만 명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몇천 명이라고 얘기할 때, 20대 이상의 싸움할 만한 남자들만 숫자를 계수하기 때문에 그 어린애나 아니면 노년이나 아니면 여자분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 적어도 두배 내지 네배 많다고 보면 되는데 그 숫자에서 그렇다고 볼 때는 거의 몇만 명의 수준입니다. 교인 몇만 명 안에 있는 중에 일곱 명을 뽑은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 안에서 교회가 볼 때도 정말 성령 충만하다. 믿음 충만하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본격적으로 스데반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고요. 권능이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하는데 디테일한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기적을 일으켰는지, 무슨 표적을 일으켰는지. 근데 큰 기사와 표적이라고 표현할 만큼이라고 할 때에, 우리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어떤 기사와 표적에 대한 어떤 사도들 통해서 일어났던 것들,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사도가 뭐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났고, 사도 가운데 있었던 물건만 이렇게 가져도 병이 났고,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악귀가 떠나가고,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기사와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만큼 권능이 충만했고, 또 그만큼 은혜가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참, 이 정도까지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게참 안타깝고, 이 성경의 표현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우리의 이해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 퍼붓는, 이렇게, 이 홍수에 겨우 컵 하나 들고, 이렇게 물을 받는 수준이라, 성경에서 말한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적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만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구절을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여기서 보세요. 이 유대인들 안에, 이스라엘 안에 이런 자유민들의 회당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예. 구레네인 회당, 알렉산드리아인 회당,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스데반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자가 다 가능한 일이죠.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것도 기가 막힌데, 정말로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걸어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 모든 논쟁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귀하게 쓰시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스데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꽤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이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도무지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스데반을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별로 좋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해라. 저 사람이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는 이 율법, 이제 새로운 이 지금까지 지켰던 이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 이거 뭐별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스데반 자신이 새로운 율법을 말한다. 이렇게 율법을 어긴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저 성전에 관해서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성전을 새롭게 한다. 이런 부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성전과 율법 두 가지를 딱 끄집어내서 이제 이렇게, 이 비방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이 사람들을 잡아서 공회 앞에 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우리 익숙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야 됩니다라고 결정했던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들의 모임입니다. 70명 내지 72명이 모이는 최고의 결정권자들이 다 모인 그곳에 지금 스데반이 사로잡혀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큰 이슈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요두 가지를 그렸습니다. 율법에 관해서, 성전에 관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을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또 저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저 성전을 또 반대한다. 요렇게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그 규례, 그 율법을 제가 고치겠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두 가지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에 관해서. 그래서 이 모였을 때에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잡혀왔는데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스데반이 메시지를 쭉 합니다. 그게 7장 1절부터 53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이제 뭐다 아시겠지만 크게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먼저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풀어내고 그다음에 요셉에 관해서 상당 부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제 율법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모세에 관한 얘기를 아주 상당 부분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메시아가 오리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너희는 그렇게 오리라고 예언하셨던 그 실체 대신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7장 51절입니다. 7장 51절. 50절 바로 전까지 보면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또그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관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과 성전에 관한 얘기들을 책 잡았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아주 똑똑하게, 정확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에 풀어내면서 이제 메시지를 하죠. 그래놓고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정말 받아야 될 마음의 할례를 너희가 받지 않았지 않냐?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뭐 많은 부분에 논문을 좀 쓰기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도 스데반은 자기를 지금 변호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이 설교를 한 거죠. 정확하게는 목숨 내놓고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중에 누군가는 회개하겠지 이런 것보다는 예, 회개의 어떤 그런 결과를 얘기하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이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얘기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다. 사실 죽음과 맞바꾼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메시지를 하기 전에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분에 이기지 못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를 돌려들여서 치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스데반은 살려고 말씀 전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죽으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이 메시지 한 번과 내 목숨을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그 공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공회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과 맞바꾼 죽을 줄 알고 메시지를 쭉 전하게 됩니다. 이게 스데반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믿음 충만하다는 얘기가 그냥 이렇게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하셔서 나를 건지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얼마든지 권능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권능 가지고 뭔가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죽으려고 메시지를 쭉 합니다. 이게 서대반이에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그 상황에 이 스데반이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뭘 봤다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봤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한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눈에 그 하나님 영광이 보여지는 것.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사실이구나라고 보여지는 것. 그렇게 믿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 예, 이게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확실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여질 것이 보여지지 않으니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주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겁니다. 주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주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웃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가 그냥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왜 주님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작해서 입은 주님이라고 부르고 삶은 세계복음화를 하고 주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데 마음에는 평화가 없는 참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뭔가를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니 여러분 스데반이 딱 유독 요 장면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스데반이 이 자리에 설 때도 그것이 보였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스데반이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는 거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초계같이 던지고 바로 그 순간에도 자기 목숨을 던져낼 수 있었던 것은 볼 것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 성경을 기록한 대부분의 분들의 어떤 신앙 고백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찬양할 때도 그런 걸참 많이 느끼는데요. 야, 참 너무 깊이 있는 말이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깊어요. 너무 깊은 말을 우리는 너무 얕게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차이는 그겁니다. 스데반은 능력이 많았다, 힘이 뛰어났다, 뭐, 남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것도 있지만, 스데반은 정말 볼 것을 본 자였던 것 같습니다. 올바로 본 자는 뭘 얘기하지 않아도 그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근데 보여지지 않는 자들은 암만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주의 심령들에게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보여진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가 보여지면 삶은 따라갑니다. 지금 보세요. 죽이려고 덤벼드는 제가 이제 이런 유의 성화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면 스데반에 관한 성화 탁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장면들의 영화, 이그 그림들이 꽤나 많아요. 굉장히 신랄하게. 어떻게 보면 그한 장면을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느껴질 만큼 제가 본그 그림은 이따만한 돌 들고 내리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명 이렇게 바로 세반 옆에서 이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돌 들고 치지만 특별히 그한 사람은 이따만한 돌을 들고 스데반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평상시에 성령 충만했고 믿음 충만했고 이런 말이 다 흔적입니다. 삶 속에서 올바로 본걸본 거죠. 그게 기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사실로 보여지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 삶이 계속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스데반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본인은 지금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이 율법의 실체였다고 요거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을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보여진 거죠. 예수의 실체에 관해서. 그건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예수는 내 과거, 내 현재뿐만 아니라 내 영원한 미래까지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눈앞에 날아오고 있는 돌도 무섭지 않은 그런 일이 이제 스데반에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사실 스데반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사의 첫 순교자고 예수님을 정말로 닮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주급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송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진짜 부러운 게, 예수님처럼 닮았다, 그렇게 제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하는 어떤 칭송, 그런 것도 부럽지만, 저는 진짜 부러운 게 뭐냐면, 요 상태, 성령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서 계신 것들이 보여지는, 바로 그런 어떤 보여짐 속에서 사는 그 삶, 그게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부럽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올바로 볼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인생 가운데 허다한 죄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의 본모습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 원수되어 있는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들의 영혼의 어떤 빈약함을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죄에 사로잡혀서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니까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풍성함을 넘어 그 풍성한 사랑이 어디서 오냐? 올바른 보여짐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서 오는 거죠. 그냥 귀신이 어떻다, 사단이 어떻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또 실제로 사단에게 잡혀있는 모습과 죄의 영향력, 하나님 떠나있는 그 불신자였던 그런 비참한 상태,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암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변화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비늘 같은 눈이 이렇게 계속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이 계속 떨어져야지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고민하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접할 때마다 깨달으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런 일을 하고 다 좋은데 진짜로 스데반은 볼 것을 본 자가 아닌가, 이런 부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57절부터 보겠습니다. 56절부터 마라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이거 우리 익숙한 장면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는 조금 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굳이 빌라도를 찾아갔을까요? 그때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형만큼은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형만큼은 반드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의논하고 빌라도를 그 새벽에 찾아가가지고 빌라도한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충분히 그때나 지금의 법이 바뀌지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인들이 흥분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공회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일어나니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하니까 성 밖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같이 압수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사형시켜버려요. 로마의 법을 어기고 사형시킬 정도로 이 사람들이 흥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사건 하나가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였다는 거죠. 보시면 사도행전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큰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이제 후반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의 환란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일이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실제 스데반의 죽음은 그 유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죽인 사건과 거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거의 뭐 맞먹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이슈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0인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서 죽일 정도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있었던 핍박보다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있었던 핍박이 훨씬 컸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스데반의 환란은 그 정도로 큰 이슈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스데반의 죽음이 요것 때문에 핍박을 하게 되고 이 핍박을 당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되는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세계복음의 큰 도화선 같은 일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순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가 오히려 최고의 어떤 복음이 확산되는데 계기가 됐던 거죠. 그 말씀을 들었던 몇 명이 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일이 그 말씀 들었던 사람들 중에 회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한 사람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 순교를 통해서 더큰 세계복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장면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뻗기고 있습니다. 7장 58절을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요. 성경을 기록할 때에 예를 들면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가 이 장면을 지금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적어라 이래서 적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가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습니까? 누가가 바울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요 상세한 장면을 얘기해서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이 누구보다도 스데반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본인이 증인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쳤을 때에 이 생생한 장면들을 정확하게 알고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회 안에서나 공회 밖에서나.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에게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뭔가 진하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마땅히 여겼을 겁니다. 저런 놈은 당연히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회개하게 됐을 때그 회개하게 됐을 때맨 처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스데반의 죽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떠나지 않고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져줬던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세계복음의 큰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바울 되게 하는 데 끝까지 바울이 순교 자리에 가게 하는 데에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지만 그때마다 바울이 일어나게 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계기가 있었을 건데 스데반의 순교는 항상 그 안에 끼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어서 성 밖으로 내칠세. 성 밖으로 내쳐서 돌 맞아 죽었던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엄청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변화시키는데, 그리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데, 스데반의 순교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복음화를 복음화의 큰 불길을 이렇게 일으켰던 스데반의 순교, 또 세계복음의 가장 큰 주역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울되게 하는, 바울이 끝까지 순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큰 힘과 계기 역할을 했던 게 스데반의 순교이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한 구절 보겠습니다. 116편.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죽음 같은 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시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또 기도 시간을 가지고 또 보고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렇게 짧게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에 관한 얘기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도전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의 삶,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담대함, 그리고 메시지는 굉장히 신랄했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예 딱 직선 그대로, 예, 율법과 성전에 관해서 범했다고 얘기하니까 율법을 받는 과정,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운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조상들의 실수와 이스라엘의 실수를 전공으로 막 뚫어내는 메시지는 굉장히 신랄했습니다. 하지만 시종일관 성령 충만했고요. 시종일관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그 순간 물론 눈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이미 믿음으로 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진짜 올바른 것을 믿고, 믿었다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진짜 볼 것을 본 그런 인물이 아닌가. 올바른 것이 보여지니, 정확하게 깨달아지니, 정확하게 믿어지니 그 삶은 따라오지 않았다. 그 따라옴의 삶이 오늘 있었던 이 사도행전에 뭐 나타난 모습 그대로였고, 살아서도 하나님의 귀중한 역할들을,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더 복음이 확산되게 했던 인물이 스데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스데반을 닮아서 나도 참잘 죽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 정말로 잘 죽고 싶다, 주를 위해서. 그리고 스데반처럼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살고 싶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보면서 늘 살아가고 싶다. 스데반처럼 진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죽음까지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고 싶다. 이렇게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한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 참 귀하다. 스데반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좀 메시지를 얻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말과 삶이 너무 다른 신자들로 전 세계 꽉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가 딴게 아니라 말은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삶은 그것의 채 반이 아니라 1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복음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로 믿는 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믿음 그대로 살아냈던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올바로 보여졌기 때문에, 성경 보고 적당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안경을 끼고 성경 그대로 보고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를 귀하게 쓰시지 않았는가. 이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믿는 일들, 성경 그대로 보여지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영광이 그토록 기대하던, 우리가 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서 계신 예수님의 어떤 실체가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도 나타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럽습니다. 스데반처럼 볼 것을 보고 믿을 것을 올바로 믿는 그 삶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말과 삶이 정말로 같이 가는 그런 삶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우리 또 당사국 식구들과 함께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스데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깊이 새겨 듣고 말씀 그대로 또 믿고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모여든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들과 함께 스데반의 말씀들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수많은 자들과 논쟁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복음을 지냈던 또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 걸고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기를 죽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정말로 볼 것을 봤던 스데반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큰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의 큰 자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정말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말과 삶이 늘 일치 않은 참된 신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